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어군의 총 책임자인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부관이 17일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의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라잔스키 대로에 있는 주거용 건물 입구 근처에서 전기 스쿠터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다고 발표하고 이 폭발로 키릴로프 중장과 그의 부관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은 사건 당시 출근길에 나서던 중이었던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키릴로프 중장 부관의 신원이 일리아 폴리카포프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 모스크바 지부가 이번 공격에 대해 형사수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페트렌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폭발이 발생한 라잔스키 대로는 크렘린궁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지점에 있는 모스크바 중심지입니다. 사건 당시 대시캠, 차량 내 카메라에 촬영된 폭발 장면의 영상이 각종 텔레그램 채널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인 크이우 포스트는 해당 영상의 진실성을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번 공격에 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본토에서 이뤄진 가장 대담한 표적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 발생 전날인 16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을 지휘한 인물이 키릴로프 중장이라며 형사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은 러시아의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호군을 이끌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 주요로 파괴적인 행위를 주도했던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 의해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화학물질을 비롯해 최루가스와 같은 폭동진압제의 광범위한 사용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됐던 독성가스인 클로로피크린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한 사례를 지난해 5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차기 일본 주재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고 그는 나의 첫 임기 때 포르투갈 주재 미국 대사였고 오리건 대학교를 졸업해 동창회장과 이사회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은행 대표 출신이기도 한 글래스가 대사직에서도 비즈니스 감각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글래스는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기술 분야의 투자은행을 운영해왔었습니다. 이어서 MGG 디벨롭먼트 LLC라는 회사의 창업자로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임대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낸 후원자로도 잘 알려져 왔습니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포르투갈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일본과의 인연에 관해서는 글래스 지명자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이 일본에 살았었다고 2017년 7월 글래스 지명자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기재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4억 달러 규모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방관리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17일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어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의 당 공작위원회 석이었던 리젠핑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군 B-52계열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자위대가 발표했습니다. 자위대 통합망요 간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의 항공전력들이 이날 한반도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와 일본 오키나와 남동부에서 합동 비행을 비롯해 대공 방어훈련을 포함해 전순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집에 자동차가 여러 대 있다는 것을 부의 정도,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을 도시 사람인지 교외 농촌 사람인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도시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서 출퇴근이나 이동이 편리하고 자동차 관리나 유지 비용 때문에 오히려 직접 운전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일수록 한 집에 여러 대의 자동차가 필수여서 자동차 소유를 부의 척도가 아니라 지역의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미국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자동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운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뉴저지와 뉴욕, 워싱턴 DC 등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대도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도시에 사는 30살 미만의 젊은 층은 운전하지 않는 규모가 15%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 또 운전은 필수입니다. 지난해 나온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92%는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이 있고요. 두 대 이상 있는 집이 36%, 석 대 이상 있는 가구는 전체 22%였습니다. 특히 아이다호주와 유타, 뉴햄프셔, 몬태나 같은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주에서는 자가용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5%가 채 안 됐고요. 이 지역 가구의 3분의 1 정도는 최소 석 대 이상의 차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8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 17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였던지 먼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자강도 중강과 양강도 지역은 구름 많고요. 강원도 원산 장전 새벽부터 밤 사이에 1에서 5cm 정도의 눈이나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함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붑니다. 특히 황해도 용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기온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0도고요. 개성, 함흥, 청진이 영하 9도입니다. 신의주의 아침 최저 영하 11도, 원산 영하 6도, 중강 영하 18도, 해산 영하 21도입니다. 평양과 청진, 낮 최고가 0도에 머물겠습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1도고요. 원산이 3도, 함흥 4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해산은 영하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4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역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에서는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관세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되면서 실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폭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11월 5일 대선 승리한 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16일에 이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 넘게 외교와 경제정책 등 국내외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원래 이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네네.
발표 후에 트럼프 당선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첫 기자회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였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동정세, 관세, 백신, 틱톡, 또 뉴저지 상공에 최근에 출연한 드론, 그런가 하면 연방 공무원들 재택근무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Everyone's being killed. It's the worst carnage that this world has seen since World War II.
모두가 죽어가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보고 있는 가장 끔찍한 학살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이 학살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걸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죠.
I don't think they should have allowed missiles to be shot 200 miles into Russia. I think that was a bad thing.
네, 러시아 안에 약 320km까지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게 나쁜 일이고 그런 결정이 북한군을 불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왜 취임을 몇 주 앞둔 자신한테 묻지 않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 반문하면서 본인이라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그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럴지도 모른다면서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말은 선후가 바뀐 이야기인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10월에 알려졌고 이 바이든 정부가 여기에 대응한다면서 11월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휴전 협상의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중동 쪽 상황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동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상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당선인은 진짜 대화가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시작될 거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중동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이 시리아 문제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두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리아가 확실하지 않고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튀르키예가 시리아 열세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그 차기 정부,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발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실제로 참석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온다면 그를 반길 것이고 양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관한 얘기도 들어보죠.
네, 이미 취임 첫날부터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이날 경제정책의 화두가 역시 관세와 투자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완전하게 번영시키기 위해서 1년에 대담한 개혁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추가 무역협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위대한 협상을 할 것이고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정책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백신에 관한 생각도 얘기했군요.
그렇습니다. 2기 정부의 이 보건후생부 장관의 이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씨를 지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학계나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소아마외비 백신의 강력한 신봉자로서 백신을 불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최대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 공무원 연맹과 사회보장국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현재 연방 공무원들이 직무에 따라서 일주일에 이틀에서 닷새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중에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현재 수준의 재택근무를 2029년 10월 25일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소송을 내서라도 이걸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16일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 팜비치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그 기자회견 관련 내용 쭉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과 관련해서 새 소식이 있습니다.
네, 뉴욕 맨하튼 소재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16일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유죄 편결이 면책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편결을 유지했습니다.
네.
앞서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해당 사건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머천 판사는 이건 대통령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16일 트루스 소셜에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래스 지명자는 투자은행과 부동산 회사를 경영했고요. 지난 2016년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주요 기부자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 포르투갈 대사를 역임하면서 대중국 강경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번에는 독일로 갑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의회에서 신임을 받지 못했네요.
네, 독일 의회가 16일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을 붙였습니다. 이 찬석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이로써 숄츠 총리가 실각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숄츠 총리의 집권이 언제부터였죠?
네, 2021년 12월부터입니다. 독일 총리 임기가 4년입니다.
네.
중임 연임 제한이 없고요. 이 숄츠 총리가 속한 SPD, 이 사회민주당이 지난 2021년 9월에 치른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서 세계 정당으로 꾸려진 연립정부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네, 독일의 그 연립정부를 신호등 연정이라고 불렀죠.
네, 중도 좌파인 3인당은 빨간색, 좌파인 녹색당은 초록색,
네.
또 중도파인 자유민주당이 노란색이라서 신호등 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 정당의 색깔이나 정책 이념이 달라서 그간 이 전국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엔 또 자민당이 탈퇴하면서 결국 이 연정이 깨졌습니다.
네, 자민당은 왜 연정에서 탈퇴를 한 겁니까?
네, 숄츠 총리가 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증세 같은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기업 성향의 이 자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이걸 반대하자 이 사람은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이 현 정부에서 모든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면서 연정을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숄츠 총리가 의회에 신임을 물었던 거죠.
네, 독일 헌법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방의회가 자진 해산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는 자민당이 탈당하면서 의회에서 소수파로 전락했는데요.
네.
여기에 조기 총선을 치러서 이 판세를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신임안을 발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의회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숄츠 총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로써 원래 내년 9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독일 총선이 내년 2월에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SPD와 제1야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달에 숄츠 총리가 신임투표를 거쳐서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자 내년 2월 23일로 총선일을 합의해 준 바 있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총선이 그럼 두 달 정도 남은 건데요?
맞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 해산 여부를 3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네.
또 의회가 해산하면 60일 안에 총선을 치려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당들이 이미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회민주당 소속 숄츠 총리는 유권자들한테 부채 증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3인당이 기민당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17일 틱톡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 DSA 위반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루마니아 대선에서 러시아 쪽 개입을 틱톡이 방치한 의혹과 관련해서
네.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틱톡과 대선, 선거.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틱톡이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집행위는 DSA에 따라 틱톡이 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구조적 위협을 평가하고 완화하지 못했다는 우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DSA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와 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네.
이 거대 기술 회사들이 유럽 안의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이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 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EU 집행위원장이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도 냈네요.
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외국의 모든 개입 행위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나 선거기간 그런 개입이 의심되면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외국 행위자들이 틱톡을 사용해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징후가 나타난 뒤에 우리는 틱톡이 그런 위험에 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DSA를 어겼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외국 행위자라고 하면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열린 이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요. 유력한 1위 후보였던 현 총리를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오르제스크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네. 바로 이 톡톡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전 설문조사에서 지지율이 약 5%에 머문 제오르제스크 후보 지지율이 실제 선거에서는 약 23%까지 급등한 게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선거 당시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이변에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거네요.
네, 선거가 끝난 뒤에 루마니아 정보국이 공개한 문서에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네.
해당 문서에는 대규모 SNS 홍보와 사이버 공격 주장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6일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는 선거 과정이 다양한 부정과 선거법 위반으로 훼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러시아는 뭐라고 합니까?
네, 루마니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친러 성향을 가진 이 제오르제스크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이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EU 회원국 쪽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오르제스크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서 루마니아가 EU 내 극우 세력에 동참한다면 러시아에 맞서는 유럽의 단결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EU의 틱톡 조사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우선 틱톡의 추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조직적인 조작이나 자동화된 악용 사례가 없었는지 보는 겁니다. 또 틱톡의 정치 광고와 유료 정치 콘텐츠에 대한 정책도 조사합니다. 이 조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집행위가 추가 정보 요청이나 모니터링 활동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증거를 계속 수집합니다. 이 DSA법은 조사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EU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틱톡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무결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틱톡 대변인은 17일, 우리는 유효 정치 광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허위 정보와 괴롭힘, 증오 표현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는 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EU가 이 DSA 관련으로 이 틱톡을 조사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DSA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틱톡은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국내 경제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입니다. 11월에 미국 소매 판매 실적이 좋은데요.
네, 미국 내 소매 판매가 11월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무부가 7일 지난달 소매 판매가 7,246억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달인 10월에 0.5%를 뛰어넘는 수치이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이 전문가들 전망치 0.5%도 역시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전년에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3.8% 상승했습니다.
네. 이 소매 판매라는 건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소비 패턴, 소비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아닙니까?
네.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건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렸고,
네.
이게 이 연말에 이 쇼핑 시즌 초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평가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을 정리해서 이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올해는 날짜가 좀 늦어지면서 이 대대적인 온라인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가 12월 2일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지난달 11월에 어떤 물건들을 많이 샀습니까?
네, 자동차 판매가 2.6%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건 지난 10월에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이 강타한 이 남동부 지역에서 이 손상된 자동차를 교체한 사람이 많았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건축자재와 정원 장비 매장 매출도 0.4% 상승을 했는데 이거 역시 허리케인 이후에 이 재건 사업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이에 이 온라인 소매 매출이 1.8% 증가했고 이 가전제품 매장과 가구 매장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건 이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이 각종 할인 행사와 판촉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줄어든 판매가 줄어든 품목도 있군요.
네, 식당과 술집 매출이 지난 10월에 0.9% 증가한 뒤에 지난달에 0.4% 감소했습니다. 또 의류 매장 매출이나 식료품점 매출도 각각 0.2%씩 감소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소비자 판매 지수, 11월의 소비자 판매 지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소매 판매 지수가 이 시장 기대를 넘어선 건 미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네.
그렇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팀 큘란 경제학자는 이번 지표가 궁극적인 소매업체들에 있어 이번이 괜찮은 연말 쇼핑 기간이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까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17일, 18일 이틀간 열고
네.
올해 마지막 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 0.5%포인트 또 지난달에 0.25%포인트 인하에서 이번 주에 세 번째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0.25%포인트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 몇 달 동안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이 강한 국내 수요 징후가 더해지면서 연준이 내년 1월에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를 상원이 권고와 동의를 통해서 인준하는 절차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몇 논란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권과 상원 인준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 조직인 공공서비스 국가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관리 임명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위, 파스의 수가 매우 많고 인준 절차가 아주 느리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2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 작업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추가했습니다.
After a bitter confirmation battle, the swearing-in of Justice Kavanaugh was a
의회조사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파스 직위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그 숫자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12년 대통령 임명 효율화 간소화법이 발효되기 전 행정부 안의 파스의 수가 대략 1200개에서 1400개 사이였습니다. 미국 민간 조직인 대통령직 인수센터는 2024년 자료에서 지난 몇 년간 해당 직위의 수를 1200개 이상으로 추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파스 증가가 대부분 새 부처나 기관의 설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기관 내 파스 직위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2년 보고서에서 파스 직위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분적으로 최근 기관들이 도입한 더 철저하고 전문적인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심사와 긴 인터뷰, 신원조회, 정부 컴퓨터 기록 검사, 그리고 질문 수백 개로 구성된 설문지와 양식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 연방수사국 FBI의 현장 조사와 공공 재정 공개 및 이해 충돌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기간 새 대통령이나 보좌진이 지명자를 선택하는 동안 상원 인준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말기에 공석이 된 고위급 직위들을 채워야 할 책임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위에는 강력급 부처 내 자리 수백 개와 환경보호청 EPA나 중앙정보국 CIA 같이 여타 독립기관에 있는 많은 직위가 포함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관리 임명과 상원 인준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9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심지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세력이 규모가 작고 전투에서도 크게 패배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낮아지면서 존슨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더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 존슨 대통령 반대 세력은 이 상황을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린든 존슨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떨어지면서 일부 민주당 당원은 존슨 대통령의 위기를 대선 출마 기회로 삼았습니다. 뉴욕주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과 미네소타주의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기 예비선거에서 케네디 상원의원과 메카시 상원의원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존슨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968년 3월 말, 린든 존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북베트남과 평화협상을 시작할 특별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밝혔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개인적인 당파적 목적이나 미국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 외에 다른 일에는 단 한 시간 혹은 단 하루라도 시간을 바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며 당이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고 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68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1968년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흑인 민권에 관한 논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민권법을 시작으로 여러 해 동안 주요 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968년 초에 이르면 존슨 대통령이 반전 시위대와 부딪히지 않고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4년 더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면서 존슨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더는 대다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유진 메카시 의원 때문이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여러 차례 존슨 대통령과 경쟁했습니다. 예비선거는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몇 달 전부터 치러지는데 전당대회 대의원들은 당원들이 예비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수천 명이 메카시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대학생들은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메카시 후보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투표 결과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은 뉴햄프셔주에서 거의 42%의 표를 얻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득표율은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투표 결과는 모욕적이었습니다.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자 로버트 케네디 뉴욕주 상원의원도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 법 집행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의원이 대선 출마를 발표했을 때 많은 미국인이 케네디 의원의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로버트 케네디 의원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베트남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유혈 사태를 종식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과 세계 모든 곳에서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68년 4월 4일, 미국 최고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미국 흑인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흑인 폭동이 잇따라 일어난 뒤 민주당에서는 또 한 명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후보는 바로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험프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신발과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 나머지 한쪽의 신발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무슨 말일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id David tell you about losing our office space?
Yes, and we are waiting for the other shoe to drop. And we're going to lose the parking, too.
David이 사무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말 해줬냐는 질문에 존의 대답은 We are waiting for the other shoe to drop. 우리는 다른 한쪽의 신발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대화에서 사무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 하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실, We are going to lose the parking too. 주차 공간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때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들어보시죠.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 To wait for the next unavoidable thing to happen. I wonder how this interesting idiom was born.
This idiom was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in New York City apartments. It was normal to hear a neighbor removing shoes and hearing them hit the floor above. As one shoe dropped, the expectation was for the other shoe to make a similar sound.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의 유래는 19세기 말 뉴욕 아파트에서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아파트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들렸던 거죠. 신발 한쪽을 벗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면 다른 한쪽의 신발도 곧 떨어져서 내 귀에 들릴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겁니다. 유래를 기억하면서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이 또 그리 좋은 사건이 발생하길 기다리는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즐기며 기다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선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기다리며 예견하고 있을 때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 이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our company is having a financial problem. I wonder how management will adjust the budget for next year. They already stopped giving us bonuses.
I'm just waiting for the other shoe to drop. I think they might cut back our salary.
존이 이 회사 재무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너스를 주지 않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I'm just waiting for the other shoe to drop. 다른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 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예상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I think they will cut back our salary. 월급이 삭감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fill someone's shoes. 누구의 신발을 채우다.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they going to replace David?
As soon as they can find someone to fill his shoes.
As soon as they can find someone to fill his shoes. 데이빗의 신발을 채울 사람을 찾으면 교체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발을 대신 신는 것이 되겠죠. 데이빗이 신던 신발을 대신 신을 사람을 찾으면, 다시 말해서 데이빗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Fill someone's sho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다른 좋지 않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Wait for the other shoe to drop. 누가 하던 일을 대신하다. Fill someone's shoes. 신발 관련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조건적인 휴전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 두 가지 긴급한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till seven American citizens in the hands of Hamas. We will not forget them. For our part, we will continue.
우드 대사는 하마스의 손에는 여전히 7명의 미국 시민이 잡혀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평화, 안보, 자유를 가져다주는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러한 해법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하마스가 여러 협상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휴전과 인질 협상을 방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몇 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일시적인 휴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는 10월 7일 테러 공격에 대해 하마스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inexplicable that more than 13 months since that day, some members of this council are missing the plot, that they refuse to acknowledge.
우드 대사는 그날로부터 13개월이 넘도록 유엔 안보리 몇몇 국가는 분쟁을 일으킨 것이 하마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지역을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하마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는 가자지구 안팎에서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촉구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분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 안보, 재건을 제공하고 원치 않았던 전쟁 중에 붙잡힌 민간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7일 사태 이후 하마스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지속적으로 종식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